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며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더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영원에 있된 삶을 살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고 은총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함입니다. 바라옵나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재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여전히 그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코로나19가 비켜가지 않았고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백신이 순조하게 생산되게 하시고 큰 나라는 물론 작은 나라에게도, 또 부유한 나라와 함께 가난한 나라에게도 백신이 충분하게 공급되게 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하루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세계 각국이 어떻게 공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자연계와도 더불어 사는 길을 잘 모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이 살아야 할 이 세상을 우리 세대가 망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과 진리를 얻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삶과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체질화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구약 402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는 룻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흉년을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이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확대하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고 더 확대하면 세상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고 우리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예기치 않은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룻기 속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진 것이 모두 2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것이 2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입니다. 물론 또 한 권은 에스더입니다. 룻과 에스더는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참 대조적입니다.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인이었고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기근으로 시작해서 아기의 탄생으로 끝나지만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원수를 매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두 권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아주 세밀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회 등에서 성경을 순수대로 전합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주일,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라고 해서 가정과 관련된 본문을 따로 정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 룻기는 어버이주일 설교의 단골 본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교과서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룻보다 그 시부모에게 더 헌신한 효부도 적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는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유대 전승은 룻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룻기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가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이전 다윗 통치 초기에 기록되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후반부인 주전 약 1100년경에 일어난 10여 년 동안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의탁한 신실한 모압 여인의 삶을 보여주는 룻기는 불과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영적인 가치와 문학적인 아름다움은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섯 오자에 두루마리 축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길로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five scrolls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 절기에 읽는 다섯 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칠칠절, 즉 오순절에는 룻기를,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에가를, 그리고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읽습니다. 이 다섯 권을 오축이라고 부릅니다. 룻기가 오축 중에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어버이 주일 설교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사사시대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과 삶이 엉망인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았는데 룻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룻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말씀드리면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해가시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룻기가 기록된 목적 둘째는 다윗의 계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은 사위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며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뛰어난 장군이었지만 사울왕은 다윗을 정적으로만 또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가 없어져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국에서 가려뽑은 군사 3천명을 데리고 다니며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닐 때에 그에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등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 것은 나타나 있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부모까지 돌보는 것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모와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처럼 다윗이 그 이방 지역인 그 모압은 염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룻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쫓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사울왕이 즉위할 때까지 약 320년, 330년 정도를 가리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삶의 바른 기준과 원칙, 하나님의 가치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의 문자적인 뜻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최상의 가치관으로 여김을 받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31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룻기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허구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는 구속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바로 룻기가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룻이고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타락한 도시,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던 도시인 바로 고린도에서 가장 복음적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 지역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흉년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흉년이라는 표현도 좀 부족합니다. 표현이 매년 쌀을 100가마를 추수하다가 50가마나 60가마를 추수하게 되면 흉년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0가마, 80가마를 추수해도 동일하게 작년보다 크게 흉년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본문의 흉년은 그런 뜻 이 아니라 굶주림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흉년,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유다의 뜻이 찬양이고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 즉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의 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의 빵이 사라지고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기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또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시대,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즉 기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삶으로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장이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 자신의 욕망과 가치관을 내려놓기보다 눈으로 보기에 더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가장은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단기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 대각선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쪽에 그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순서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것도 단기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거류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다, 남의 영토에 머물러 살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장기 이민 또는 완전 이민을 생각했다면 모압이나 암몬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곡창지대였고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부부와 두 아들, 그 네 가족이 모압으로 단기 이민을 떠났는데 아직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사건을 먼저 말하고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이나 행동이 바르지 못하거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입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태어난 시대,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당시 베들레헴의 기근이 극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자신의 인생에 임금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나오미는 무엇이 본질적인 즐거움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 선택에서 실패했습니다. 설령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이 흉년을 피하자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모압으로 가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이 해외 거주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곳,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선택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모압 이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실제의 모압이었던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들은 흉년만 피했다가 돌아오자며 잠시만, 어쩌면 2, 3년 또는 몇 년만 살다가 돌아오자고 모압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바로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은 그들 가족들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해외에 나왔던 가족이 가장이 해외에서 새로운 일을 얻게 되고 장기 거주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다가 가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장례는 물론 온 가족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시인이자 소설가 알렉산더 푸시킨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인생을 살아갈수록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더 크게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만 걷기를 원해도 그 대로를 걷게 되는 것은 아주 잠시이고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은 그 남은 가족들이 그 이후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기 이민, 단기 체류를 생각했던 것이 장기 이민, 영구 거주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엘리멜렉의 가족이 각각 몇 살 때 모압으로 갔는지 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몇 살에 모압으로 떠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 계속 살기로 결정한 이상 나이가 차오르는 두 아들을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10대 중후반이면 결혼하던 때이니 말론과 기련은 20살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없을지라도 두 아들 내외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자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모압 이주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말론의 이름의 뜻이 병약하다입니다. 어쩌면 이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료는 낭비하다, 상실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갑자기 없어진, 즉 사고로 세상을 죽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즉 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이자 모압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즉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떠났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을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입니다. 작년 6월에 설교 시간에 전 세계 코로나19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688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브라질과 인도만 해도 각각 그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3천만 명도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미국 한 나라만 해도 56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억 2,700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279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한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흉년이 든 것 같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그 상황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고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앞둔 한 주간 루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해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삶,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00년 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다면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결코 모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나니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